지금부터 한인중독증회복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회복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중독증회복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 저는 한선희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실제 회복간섭준비와 좌석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회복간섭 방송 내용 중에는 중독 말기에 중독자가 겪게 되는 그 세 가지 거짓 신념인 기억력 상실, 억제 심리, 도취감 상기 등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가족들이 중독 행위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중독 문제를 더 부추기는 요인은 없는지를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선희 아나운서께서는 저보다도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위해서 핵심적인 질문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참 좋은 지적이세요.
맞습니다.
가족들이 거짓 또는 그 망상 신념 체제에 빠져 있는 중독자와 중독 결과들로 몇 년 동안 그 대치하다 보면은 가족들도 중독자와 비슷한 신념 체제를 보기가 쉽죠. 네. 그래서 중독자의 가족들을 코디펜던시 또는 코에딕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남성과 여성 중독자의 합류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럴까요? 남자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떤 합류들을 하는지요?
당신이 나를 심심하게 만들어주지만 않으면 내가 뭐 때문에 술을 마시겠냐? 또는 그 만약 당신이 맛있는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으면 왜 내가 술부터 마시겠니? 또 애들 문제만 없으면 무엇 때문에 내가 술을 마시겠냐? 엄마가 되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단속했기에 이 모양 이 꼴이냐? 도대체 내 어머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항상 내가 문제를 먼저 만들어서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술 마시지 않고 뵐 수 있냐? 내가 좀 더 애교를 보였으면은 내가 미쳤다고 내 속 버리면서 술을 퍼마시겠느냐? 그렇죠? 예, 이해가죠?
너무...
예. 한번 한선희 아나운서께서 여성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에 남편에게 어떤 합류를 할 것 같은지를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아마 당신이 나를 더 사랑해 주었다면 또는 더 남자다웠다면 내가 이렇게 술을 마실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하지 않을까요?
예, 그 훌륭한 예를 들어주셨어요. 예. 예. 어떤 도박자 남편은 결혼 예. 후에 자녀가 아직 없는 것을 빙자해갖고 아. 내가 애도 못 낳는데 무슨 재미로 집에 내가 일찍 들어오느냐? 그렇게 한번 도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 아내가 애를 낳는 날에는 병원에도 오지 않고 그 시간에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중독자들은 중독 행위를 계속 추구하기 위해서는 합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그때야.
네. 그 중독자가 이런 합류화나 그 자기 방어의식을 보이는 동안에 가족들도 점차 그 정서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되겠어요. 아마 중독자들과 그 비슷한 방어의식이나 감정을 보이게 될 것 같은데요. 선교사님은 이런 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바로 보셨습니다. 자녀나 남편이 중독된 경우에 어머님과 아내는 보호자, 통제자, 비난자, 고독한 사람, 중독을 부추기는 사람, 의존적인 사람 이렇게 여섯 가지 역할을 하다가 가족도 중독자와 함께 점차적으로 망가지게 됩니다.
그 예. 대부분 가족들은요. 처음에는 그 중독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중독자가 보호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가족들이 그 보호자 역할이 왜 중독자나 그 가족 모두에게 나쁜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독 초기 단계에는 이따금 네. 중독 행위를 하기 때문에 네. 가족들은 무의식적으로 보호자적인 그 이 방어 태도를 취하기 마련이죠. 아. 그래서 중독자가 직면해야 할 다음과 같은 책임들을 대신 떠맡게 되죠, 가족들이요.
아주 중요한 얘기겠죠.
네. 중독자의 반사회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대신 부모나 아내가 남들에게 사과를 하죠.
아, 대신 사과.
예, 미안하다.
이게 많이 있는 일이죠.
네. 그다음에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에게 중독 문제로 인해서 지각을 하거나 결석을 하나 결근을 하는 것을 대신 전화를 걸어서 뭐 다른 것 때문에 따로 변명하죠.
아, 다른 이유로.
네.
아.
그다음에 중독자가 자신의 중독 문제로 친구나 주위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내용을 옆에서 그래 맞다 그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옹호하거나 거들어주게 되죠. 그다음에 가족이 중독자를 대신해서 이런 일들을 책임질수록 가족들도 현실을 은폐하게 되죠. 그리고 또 멀리 하게 돼서 가족들도 네. 방어 의식만을 증가시키게 되고 가족에게도 합리화나 억제 심리가 생겨나서 요즘은 좀 덜 그 중독 행위를 하는 것 같으니 아, 이 정도면 되었다거나 또는 좀 더 내가 변하면은 중독 문제도 괜찮아지겠지 하며 스스로 자기 합리화나 기만의 벽을 자꾸만 쌓아 올린 동안에 중독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나쁜 쪽으로 진행되며 가족의 방어체제 또한 자꾸만 커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중독자는 자학심리를 가족에게 전가하게 되고 가족은 전부 다 더 죄의식 감정을 보이게 되죠. 그럴수록요. 뭐 부모님이 당신이기 때문에서 그래서 더 이럴 때마다 더 보호의식을 발휘하게 되죠. 가족들은. 그래서 가족들은 이런 자신의 행위가 중독자로 하여금 더 오래 중독 행위를 하게 만드는 원인 제공이 되는지를 사실은 모르게 되시는 거죠.
아, 참 중요하군요. 선생님, 그럼 가족들이 중독자의 그 잘못을 위해서 대신 변명이나 그 합리화를 계속 돌봐주는 일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출연되는 결론이네요.
네.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가족들의 그 통제자적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중독자가 더 망상적인 신념체를 보일수록 가족은 더욱 중독자의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 증가된 책임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중독자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원인 제공자라는 신념을 갖게 되셔갖고 가족들은 무의식적으로 통제자적인 태도를 하죠. 컨트롤러 애티튜드를 해요. 한번 한선희 아나운서께서 가족들이 보일 수 있는 통제자적인 그 행위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하여금 술을 덜 마시게 하려는 그 기대로 가족도 술이나 중독 행위를 한다. 그리고 남편이 술을 마시거나 중독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 모임 초청이나 그 사교 장소에는 가지 않는다. 그리고 중독자가 술을 마구 마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술을 사다 준다. 그리고 술병에 마시다가 남은 술은 싱크대에 부어버린다.
버려버리죠.
그 버린다는 소리죠. 집안에 도박 중독자가 있는 경우에 TV에서 카지노 선전이나 도박 장면이 나오면 TV를 꺼버린다. 많은 얘기했죠. 그리고 당신이 나와 애들을 사랑한다면 술을 마시거나 중독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 경제를 도맡아 한다.
방금 소개해 주신 그 예문에서 가족들도 얼마나 중독자들에게 의존이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중독 문제가 계속될수록 가족들은 내가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걸 하면서 중독자의 문제는 가족인 나에게 뭔가 부족해서 생긴 일로만 생각하게 되시죠. 그래서 가족의 그 자존심은 바로 중독자의 감정과 직결되어 있어갖고 중독자가 회복으로 중독 문제에서 벗어날 때까지 가족의 기분 또한 도저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선교사님의 설명대로라면은요. 가족들이 중독자의 그 중독 행위를 통제하면 할수록 중독자는 오히려 더 많은 중독 행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독자의 그 중독 문제가 커질수록 가족들은 더욱 부족한 사람으로만 느껴지게 되고 그럴수록 가족들은 더더욱 중독자의 그 중독 행위를 통제하려고 해서 마침내는 모두가 비참해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다음에 그 가족의 비난자 역할에 대해서 가족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한선의 아나운서가 종합한 그 추리 내용은 맞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족들이 자아심이 낮아지면서 가족은 비난하는 사람으로 되어가죠. 그래서 이 시점부터는 가족들도 모든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며 실패감, 상처, 두려움, 분노심 이런 감정 등으로 다 주위 사람들에게 표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번 한선의 아나운서께서 가족들이 비난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들처럼만 술을 적당히만 마셔도 내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질 않을 것이다. 당신이 조금만 침이라도 의지력이 있었다면 벌써 술을 끊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나 또한 내일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제발이야.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난 정말 못 살아. 만약 당신이 술을 끊을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애들과 함께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어. 반협박이네요. 술을 끊을래? 헤어질래? 어쩔 거야?
참. 이게 비난이죠. 이런 구두적인 말 외에도 냉전을 한다든지 며칠 동안 말을 안 한다든지 또 눈을 갖다 지켜보고 꼬나본다든지 옆으로 지나가다 그냥 찬바람 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독 문제가 더 많아지게 되면서 가족은 더욱 통제할 수 없는 감정과 부적절한 감정 변화를 체험하게 돼서 장기간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시죠. 그래서 작은 일에도 마구 화를 내게 되고 네. 적대감을 보여서 네. 마치 가슴이 그 터지고 미칠 것만 같은 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가족들이 말이죠.
네. 가족들 왜? 왜냐하면 중독자분들은 중독 행위를 하는 동안에 스트레스 해소되거든요. 네.
그 전에 말씀해 주셨죠. 네. 아마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그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방어의식으로 모든 도움을 차단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네.
가족도 분노와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필요한 회복 도움을 받아야만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가족이 고독한 사람과 중독을 부추기는 사람이 되는 경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점차 가족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자멸적인 패턴으로 자기 자신을 가두게 되죠.
네.
주위 사람들 아무 얘기 안 하는데도. 아, 네. 예.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물론 주위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계속 방어적인 역할만 해요.
네.
한번 한선희 아나운서께서 고독해지는 가족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소개하겠습니다. 이나마 가정을 지탱한 사람은 나 혼자뿐이다. 왜 당신은 내가 말한 대로 좀 더 노력해 줄 수 없는 거지? 내 삶은 이게 뭐냐? 애들 때문에 겨우 참고 견디는 줄은 알아.
예, 이러한 그 말이나 행위는
네.
결국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소외감만 받게 되죠.
네.
그리고 마치 세상에 나 혼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죠.
그렇겠네요.
네.
네. 자, 다음은요. 가족이 중독자를 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중독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역할하게 되는 것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중독자를 보호해주고 통제해주다 보면은
네.
가족 자신도 극도로 방어의식이 생겨갖고
네.
자신의 행위로 중독 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통상이에요.
그렇겠군요.
네. 이렇게 가족은 보호, 통제, 비난 등의 역할을 통해서
네.
중독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보일수록
네.
확고한 이네블러가 돼. 영어로 이네블러라고 해요.
이네블러.
도와주니까
부추기는 사람.
예. 그래서 한국말로는 표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네. 이네이블러라는 중독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네.
네. 즉 가족이 중독자를 돕는 행위는
네.
중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중독 결과로 야기된 나쁜 결과들의 책임을 지지 못하게 만들게 되죠.
네.
또는 그 책임을 회피하도록 돕는 격이 되어갖고
네.
이러한 것은 실제로 중독 행위를 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더 오랫동안 중독 행위를 지속하다 보면은
네.
중독증만 더 악화되고
네.
그 중독자나 가족 양쪽 모두가
네.
분노심, 고립감, 소외감 등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우리들은요, 항상 중독이 진행성 질병임을 명심해야겠다고 늘 말씀해주셨는데요. 진짜 참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네, 중독자는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역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중독 행위에 유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가족들은 중독자의 책임을 떠맡지 않는 엄한 사랑을 해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가족의 그 의존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방금 그 한선희 아나운서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족들이 엄한 사랑, 타플라브를 그 실천해서
네.
중독자를 회복으로 안내하지 못하시면은
네.
가족들은 결국 중독 행위를 더 하도록 돕는 역할만 하게 되어갖고
네.
중독자의 모든 일거일동에 의존적인 코디펜던시 사람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도 중독자처럼 현실 감각이 없게 돼요.
아.
그리고 가족도 적대감, 자기연민, 그리고 네. 고립감 등과 같은 삶으로 되어가는데도 본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시게 되죠.
아.
문제는 가족이 중독자가 만드는 결과들을 하나 더 수습해 주실 적마다
네.
중독자에 대해서는 더욱 보호적이고 통제적이고 비난적인 사람이 되시고
네.
또 중독자로 하여금 현실을 회피하게 하실수록 가족도 함께 현실을 회피하게 되셔갖고
네.
가족도 중독자와 동일한 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시는 거죠.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그 가족들도 중독자와 같이 예측 가능한 과정을 가세요, 앞으로. 그 다음에 진행적인 그런 태도를, 정서의 감정 보이시고,
네.
그 다음에 만성적인 그런 걸 보이시고, 또는 그 가족분들도 때로는 그 자살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위험하세요. 그래서 중독자 가족이 걸어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거죠. 중독자가 어떻게 나빠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네.
중독자 가족분들도 회복을 안 하시면 그런 길로 걸어가신다, 그죠.
그래서 성교사님께서 늘 가족들이 먼저 회복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셨군요.
네.
네, 이 시간의 주제인 실제 회복 간섭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성교사님께서는 비록 라디오 방송이지만 회복 간섭 실시 과정을 청취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현실감 있게 구상하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자, 먼저 라디오 회복 간섭에 참여할 그 명단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가상이지만은 연습을 하는 겁니다.
네네.
실제로 회복 간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네. 한 알코올 중독 가정의 회복 간섭 사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겁니다.
네네.
함께 살펴보죠.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가상적으로 내 가정에 알코올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하세요.
네.
그리고 가능한 나 자신도 지금 다음에 그 말씀드린 참석자들 중에서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아주 생동감이실 것 같아요.
배역을 맡기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회복 간섭 참여자들 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중독자의 이름을 미스터 박이라고 정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린이 야구를 함께 코치했던 중독자의 그 20년 친구 이름을 네. 미스터 최입니다.
네.
부인 이름은 미스터 최고. 그 다음에 15년간 이웃에 사는 남편은 미스터 킴이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웃에 사는 그 아내분은 미세스 킴이고.
네.
그 다음에 중독자인 미스터 박의 아들, 자기 친아들은 17살 먹은 그 고등학생이고,
고등학생. 네.
그 다음에 중독자 딸이 하나인데, 딸은 10살인 초등학생이고,
네.
그 다음에 중독자의 아내는 당연히 미세스 박이 되고,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회복 간섭 전문가는 미스터 리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네. 회복 간섭 참여자는 그럼 모두 9명이 되겠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회복 간섭 전문가이신 미스터 리는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겠지만 이해왕 선교사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 실제 회복 간섭 실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회복 간섭 참여자들이 중독자인 그 미스터 팍을 맞을 그 준비 작업을 하는 모습을 장면으로 알려주시죠.
예, 아내인 그 미세스 박이 남편 미스터 박을 9시에 회복 간섭 장소로 데려오기로 그 되어 있으므로
네.
이미 다른 참석자들은 8시 30분에 다 도착해서
네.
자리에 앉아 있고
네.
중독자가 도착하길 지금 기다리고만 있죠.
아, 예.
그 미스터 박의 오른쪽에는 친구 미스터 최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미스터 최를 앉혔어요.
아, 예.
왜냐하면 아까 지난주인 것이 네. 그 깔보지 못하는 사람은
네. 이제 만만하지 않은 네. 사람. 네.
그 다음에 이웃인 미스터 킴 가족은 중독자 미스터 박 왼쪽에 앉혀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미세스 김이 같이 나란히 앉고
네. 네.
그 다음에 딸 10살 학생은 회복간섭 전문가인 이성기사 옆에 앉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안정을 시키게 되니까
네, 네.
그리고 중독자의 아내 미세스 박과 17살 먹은 아들은
네.
잘 들어보세요.
네.
중독자 미스터 박의 맞은편에 앉는다 이게.
맞은편에.
예. 맞은편이니까 손도 못 닿고 좀 멀리 앉아있는 거예요.
예. 예.
안전을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중독자 미스터 박이 도착하면 약 10여 분이 이제 남았어요. 도착하려면은.
네.
그래서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회복간섭 전문가인 이제 이성교사에게
네.
궁금한 사항을 지금 질문하고 있죠.
아, 예.
그러면 저 이성교사는 일일이 답변을 해주죠.
네.
그리고 회복간섭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일들을 다시 한번 더 점검하는 거죠.
네.
그리고 참석자들에게 잘 될 것이라는 그 안심을 저는 정말
네.
시켜줘야지 그분들이 잘 해낼
그렇죠.
거거든요.
예.
특히 나이 어린 학생에게는 더 배려를 해주게 되죠.
네.
예. 그리고 곧 미스터 박이 도착할 시간이 되니까 중독자가 밖에서 참석자들이 인기 쪽을 듣고 놀라지 않도록
네.
모두가 조용하게 해줄 것을 부탁하죠.
아, 예.
바깥에 도착했는데 앞에서 무슨 아들이고 뭐 딸이고 소리가 들리면 이거 뭐냐고 안 들어올 거고.
그렇죠. 함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요. 회복간섭 참여자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자 중독자인 미스터 팍이 도착하기만을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는 장면을 생각하니까요. 정말 저도 가슴이 뛰고요. 손에 땀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선교사님. 글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요. 만약에 중독자 그 미스터 박이 끝내 참석하기를 거절하는 그 돌발 사고가 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는 그 저 이런 걱정도 들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중독자가 회복 간섭 준비나 그 회복 참여를 미리 눈치챘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 정말 그 실제로 그런 네. 일이 있을 수도 있는 좋은 그 질문이세요. 한선희 아나운서는 그런 경우에 가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참석자들이.
글쎄요. 중독자가 눈치를 챘으면 가족의 그 회복 참여를 굳이 숨길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회복 간섭 전문가를 만나서
네.
그간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 그 가족은
네.
눈치를 챈 중독자에게 전문 상담자를 만나고 있으며
네.
앞으로도 계속 내가 다닐 것이라는 뜻을 전하고
네.
함께 참여해보지 않겠느냐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단 중독자가 약물 사회나 중독 사이클에 처해지지 않고
네.
정신이 맑을 때만 이런 말을 해야지
그렇지.
중독 행위할 때는 온갖 그 다른 합류하기 때문에 안 돼요.
네.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면 때로는 가정폭력을 당하게 되거나 그런 말로 중독자가 집을 뛰쳐나갈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는 편이 그 순간을 넘기는 해야죠.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예,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치료사를 만나거나 회복 모임에 참석한다고 말하는 것은 언쟁이나 싸울 상황은 아니죠. 네. 단지 가족이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것이므로 사실대로 말하는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가족이 전문가를 만나러 다닌다는 사실을 중독자에게 알렸을 때 글쎄 무슨 긍정적인 점이나 중독자로부터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아, 그럼요. 잘 들어보세요. 가족이 중독자로부터 회복 도움을 받고 있다는 그 말을 했을 때 네. 중독자가 방어적이면 다투거나 더 이상 토론도 하지 말며 네. 단지 인폼, 통보하는 식으로만 하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아, 중요하죠. 예.
근데 그러나 중독자에게 네. 이렇게 알릴 때 다음 네. 두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네.
첫째는 네. 여태까지 회복 간섭에 모임에 준비하시면서 남편 몰래 다니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회복 도움을 받는 가정은 더 이상 중독자 몰래 전문가를 만나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제는.
그렇겠네요. 이제 네. 내놓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고.
그렇죠.
둘째는 중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중독 문제와 회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아.
여태까지는 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꼼짝 못 하는 가족이 이런 회복 모임에 다니면서 이런 거 준비를 하니까 네.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건 술당이었구나. 이런 생각 하는 그 생각을 키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중독자는 속으로 자신의 중독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보거나 네. 앞으로 언젠가는 회복을 시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가족들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할 수 있죠.
좋은 쪽으로 진짜 기대가 됩니다. 아마 가족들이 전보다는 달리 나오는 것을 보고 중독자가 일시적으로 그 중독 행위를 끊는 것처럼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럴 때는 그대로 믿고 회복 스케줄을 중단해야 하는지요?
그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예.
물론 가족이 회복 간섭 전문가를 만나러 다닌다는 말을 들은 그 중독자는 가족의 회복 간섭 노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네.
종종 자신의 중독 행위나 그 패턴 같은 것을
네.
또는 다른 그 중독 행위인 것을 변화된 것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라고 애쓰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관둘 줄 알고. 그래서 이런 것은 가족을 안심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드라마틱 쇼에 불과한 거죠. 어떻게 중독증을 자기가 혼자 끊을 수가 없는 건데 끊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혼자서는 망가진 그 정서감정의 성격을 도저히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본인 자신도 그래서는 안 되죠.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 회복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렇죠.
가족들도 이러한 일시적인 변화에 현혹되시거나
네.
상황이 나아졌다고 믿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족들은 중독자가 회복을 시작하지 않으면 중독증 자꾸만 더 악화되고 예측 가능한 처참한 결과만으로만 치닫는다는 진행성 질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그 명심하셔서 좋고
진행성 질병.
네, 진행성 질병이요.
네.
혼자서 하는 그 중단은 일시적일 뿐이며
네.
언젠가 중독은 다시 표출되기 마련이고
네.
중독증은 자꾸만 우리가 보면 나사함을 보고 있어요. 나선형으로 자꾸만 스프리얼 다운로드로 자꾸만 밑으로 내려가요. 우물에 빠지는 식으로
네.
그게 점점 더 심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족이 중독자에게 회원 모임에 참여하라고 하거나
네.
당신이 중독 문제 때문에 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만
네.
최소한 중독자에게 회복 치료자나 상담자를 만나러 다닌다는 그 이야기는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회복 간섭이 다 준비되어서 자 이제 회복 간섭 실시만 남았을 때 중독자를 과연 누가 어떻게 회복 간섭 장소로 데려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 것 같아요. 자, 이때 가족들이 유의할 상황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석자들이 예행 연습을 통해서 회복 간섭 성공을 확신하고
네.
중독자를 회복 간섭 장소로 데리고 올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은
네.
실제 회복 간섭 실시 스케줄을 잡게 되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복 간섭 준비에 참여하는 그 가족이 나중에 중독자를 회복 간섭 장소로 안내할 수 있는 최적임자가 아닌 것 같으면은
네.
다른 대책을 그 강구해야만 되죠.
그래서
오전 9시로 시간이 책정됐으면
네.
중독자를 데리고 올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8시 반까지 다 장소에 도착해서
네.
예행연습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사항들 알아보게 되고
네.
회복 간섭 전문가는 참석자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거 안심을 해주죠.
네.
그리고 주차장에서 미세스 박이 이제 미세스 박을 데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주차장에 올 때, 자기가 아는
차들이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주차장에서 참석자들이 차를 이미 참석한 사람들이 식별하지 못하도록 다른 곳에 파킹시키는 것도 그런 세심한 주의도 보입니다.
그래야 되는군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여러 가지 그 관련 사항들을 알아보다가. 벌써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계속 시리즈로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실시할 것으로 합니다만 이 회복 간섭 내용에 대한 그 방송은 며칠이나 더 방송하실 것으로 계획하고 계신지요?
회복 간섭 방송은 앞으로 3회 정도 더 방송을 하면 끝이 날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는 요즘 가정에서 너무나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신문에도 대구에서 게임하다가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나왔습니다. LA 타임즈에 나왔습니다. 이번에. 네.
자, 오늘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에서는 중독 과정에서 가족분들이 경계해야 할 보호자, 통제자, 비난자, 고독한 사람, 중독을 부추기는 사람, 의존적인 사람 등 여섯 가지 역할과 회복한 수업 시작 준비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오늘도 중독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새로운 회복 자료들을 나눠주신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선교사님,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염원하시고 그리고 다음 방송 시간에도 중독자인 미스터 팍이 도착하면 곧바로 회복 간섭을 실시할 중요한 시점인데요. 꼭 좋은 결과가 있어서 미스터 팍이 꼭 회복을 받아들이시길 바라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희망적인 마음을 지니실 수 있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은 것으로 생각하시면서요, 새로운 날, 뉴데이라는 그 유명한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이라는 하루를 제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새로운 날의 시작으로 제가 오늘을 낭비하거나 좋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행한 일은 제 인생의 하루와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내일이 오면 오늘은 영원히 가버려서 제가 행한 일들만이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치른 대가를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잃은 것이 아니라 어둠을, 사악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그 자리에 남기고 싶습니다.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혜영 선교사님께 회복 상담을 원하시거나 실제 회복 모임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909 지역번호입니다. 595국에 1114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선교사님과 직접 통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참여 가족 여러분, 다음 회복 방송 시간까지 평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